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 국민들에게 테러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대국민 연설에서 국민들은 열차에 오르고 호텔을 나서며 거리를 걷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할 것이라며 테러에 결코 굴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폭력과 테러를 통해 영국 국민들을 겁주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도 오늘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인근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는 어제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이 발생해 행인 등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을 돌진한 공격범은 보안 경관 한 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다른 경관의 총격에 사살됐습니다. 런던시는 사건 현장 주변에 무장 병력을 배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 라카 탈환을 위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타부카 지역 인근 전선에 처음으로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군은 동맹인 시리아 아랍 민병대를 항공편으로 현지에 투입하고 이들이 ISIL 수중에 있는 주요 댐을 탈환할 수 있도록 화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아랍과 쿠르드 전사들이 포함된 자유시리아군은 이번 작전이 시리아군의 진격을 봉쇄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어제 앙카라 주재 노르웨이 대사를 불러 지난해 쿠데타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터키 군 장교들의 망명 허용에 항의했습니다. 터키 법무장관도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며 유럽이 쿠데타 기도 세력과 테러 분자, 살인자들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 언론들은 노르웨이 정부가 터키 장교 5명에 대한 망명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터키 장교들이 노르웨이에 2년간 머물러 있었으며 터키 당국은 지난해 7월 쿠데타 기도 이후 이들에게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오늘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 추가 감축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핵무기 감축 논의는 단지 그 수량뿐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고려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모든 핵무기를 없애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0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 협정인 이른바 뉴 스타트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2018년까지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또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수단을 700기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 스타트를 나쁜 협정으로 규정하고 핵전력을 대폭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3년 전 침몰해 승객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선 세월호 선체가 오늘 새벽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밤새 인양 작업을 지켜보던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3년간 잠들어 있었을 세월호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 승객 476명을 싣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수학여행에 나섰던 고교생들이었습니다. 미국의회는 오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 폐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표결에 앞서 충분한 지지표 확보를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지만 오바마 케어 폐기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의회 예산국은 공화당이 제안한 건강보험안이 승인되면 앞으로 10년간 2,400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5대 핵심 도전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North Korea's reckless rhetoric and provocative actions continue.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거듭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안정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하고 미국은 모든 방안이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3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을 미국의 5대 핵심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북한 정권이 지난 한 해 미사일 38발을 시험 발사해 규모가 전년보다 81%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정부 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원회가 22일 국방예산과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5가지 핵심 도전들을 언급하며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폭력적인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미국의 핵심적인 5대 전략적 도전이란 겁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의 규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발언과 도발적인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North Korea's reckless rhetoric and provocative actions continue despite United Nations censure and sanctions.
매티스 장관은 북한 등 이런 전략적 위협에 맞서 안전하고 확실한 핵 억제력과 변칙적인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재래식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 정권은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의 핵실험과 핵을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정권이 38발의 미사일 시험을 실시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규모가 81%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정부들과 산업에 대응해 악성 사이버 장치들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 정권의 행동들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동맹국들의 점증하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과 덤포드 의장은 이날 2017 회계연도 추경 예산으로 30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한국과 유럽에 기갑 전투여단을 순환 배치하기 위한 훈련 비용을 언급했습니다. 미군은 제48차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 3,500명 규모의 1개 기갑 전투여단을 주한미군에 배치했습니다. 9개월마다 순환 배치하는 기갑 전투여단은 탱크와 장갑차, 헬기 등으로 막강한 화력을 갖춘 미국 보병의 대표적인 부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2018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전년보다 10% 정도 늘어난 6,39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안정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비핵화만이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provocative actions and inflammatory rhetoric that threaten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2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이날 원산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는 미한 군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은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 국방부 당국자의 예측대로 며칠 안에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묻는 VOA의 질문에 정보 사안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As Secretary Tillerson has stated,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We are exploring a new range of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measures.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미국은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다른 종류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화학무기 입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의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노력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극단주의 세력의 대량 살상무기 WMD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반-IS 국제연대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난달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가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정남 암살 사건의 심각성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입수 방지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현지 시간 22일 오후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만나 북핵 문제와 미한 동맹, 미 하원의 신규 대북제재법 발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이 발의된 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강화 노력을 크게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대북 원유 판매 이전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특히 북한의 자금줄 차단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요소가 도입됨으로써 기존 대북 제재 이행 체제를 가일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미 의회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아울러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이야말로 동맹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양국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반-IS 국제연대 회의에 앞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윤병세 장관은 최근 미국이 새로운 시각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데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는 미한 공동의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 간 고위급 협의의 빈도와 강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며 대부분 미국이 먼저 우선적으로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중국 측 보복 대응과 관련해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요구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이사회에도 중국의 행위가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미 의회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더욱 강경한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중국 측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의회에 발의된 대북 제재 관련 제재 강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 나라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나라의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장된 상태로 각방은 긴장 완화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지 긴장을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화춘행 대변인은 또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육자회담 재개도 호소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는 단순한 압력과 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정확한 출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21일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남 씨 암살 사건도 포함시켰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21일 2017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 하원 테드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반 법안으로 이렇게 양원의 동반 법안이 발의될 경우 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원에 발의된 법안은 특히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비밀경찰과 외무성이 북한 지도자와 소원해진 이복형 김정남을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독살하는 데 관여했다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당국자들이 혐의를 제기했다며 VX는 유엔 화학무기금지협약이 무기로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이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을 보호하고 2010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기도했으며 레바논 무장전파 헤즈볼라의 테러 공격을 지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소니 영화사,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도 북한이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류라며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테드 크루즈 의원은 10여 년 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 결과는 재앙이었다며 김정은은 지난해에만 핵실험을 두 차례 실시하고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테러를 국책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대해 금융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지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톰 틸리스, 딘 헬러, 리사 머코스키, 마르코 루비오, 댄 설리번, 코리 가드너,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들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사건의 배후는 북한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가정보국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 해킹으로 은행을 터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레짓 미 국가안보국 부국장은 지난해 방글라데시 은행이 해킹 공격을 당해 거액을 털린 사건과 관련해 은행을 해킹하는 나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짓 부국장은 2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스펜 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이버 범죄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In the private sector cybersecurity arena, they have linked that malware via a group that they call Lazarus to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 전산망을 공격한 조직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는 결론이 맞다면 이건 한나라가 해킹으로 은행을 털고 있다는 걸 뜻한다는 지적입니다. 해킹이란 남의 전산망에 불법으로 들어가 정보를 빼내거나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연관이 있는 라자루스란 조직이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이버 보안 업계는 약 8,100만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에 라자루스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레집 부국장의 발언은 북한이 해킹으로 외국 은행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레집 부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해킹을 통해 은행을 터는 행위가 실제로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산망 보안 업체인 시만텍사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라자루스가 최근 발생한 폴란드 은행 해킹 사건의 주범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망테스는 라자루스가 지난해 10월부터 31개 나라 104개 기관의 전산망을 공격했다며 공격 대상은 주로 은행이었고 작은 통신회사나 인터넷 업체도 목표물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주로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는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이돼 군사적 행동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 청문회를 취재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1일 북한 압박, 선택 방안 평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였다는 데 공감하며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의회와 행정부 일각에서 대북 군사적 행동이 언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 선택이 돼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아테소위 위원장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 당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적 행동까지 시사했지만 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이 있다는 틸러슨 장관의 그 다음 발언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many unused or incompletely implemented tools we can use before the last resort of military action. Something none of us would like to se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as never been a bigger threat and we
요호 위원장은 군사적 행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아직 사용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사용한 수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행동은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호 위원장은 북한 금융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military 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That would be terrible. And that should be averted if we can at all costs, which means let's go to the strategy you've outlined.
공화당의 데이나 로라바커 의원도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은 끔찍할 것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라바커 의원은 대신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한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한 제재는 안 하는 것만 못하며 북한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은 북한을 동적으로 비핵화시키는 것은 아무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영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군사적 연습을 강화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등 군사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위 아태소위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는 그러나 군사적 수단은 선택 방안 중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put all options on the table in terms of the concessions that we are willing to make, reasonable concessions at least.
셔먼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보안들도 고려해 넣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후퇴시키고 검증 가능하게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을 의식해 약한 제재만 가하는 한편 북한에는 불가침 조약 정도의 양보도 하지 않은 채 최고 수준의 요구만 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공화당의 스티브 샤버드 의원은 북한이 미국 영토에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국민에 대해 실패한 것이라며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조화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과 터치대학 이성윤 교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모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키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지난주 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접근법과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주 아시아 순방을 통해 북한과 관련해 외교, 안보, 경제적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군사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그런 표현이 새로울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you do a policy review, you don't start by limiting the options. You start by considering all the options and then you focus on what makes most sense.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1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책 재검토를 시작할 때 어떤 옵션도 제외하지 않는 건 모든 행정부가 마찬가지라며 이후 어떤 접근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가려내는 수순을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역시 당적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고려했던 옵션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다만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와 차별화된 접근을 할 변수는 남아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he meant to say that we are so concerned about the development of an ICBM capability.
갈루치 전 특사는 틸러스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사대에 장착된 북한 미사일을 타격하겠다는 뜻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전략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스 장관은 지난 17일 북한이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거나 미국의 행동이 필요한 수준까지 무기 프로그램 위협을 높일 경우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발언이 선제 타격을 위협한 것이라면 매우 놀랄 것이라면서도 그런 옵션이 심각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석좌 연구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진전돼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이 현실화될 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어떤 행정부라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서 새로운 점은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났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was different about what Tillerson said was when he said strategic patience was over.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백톨 교수는 전략적 인내는 워싱턴의 보수 진보 세력 모두에게 문제를 뒤로 미루도록 하는 나쁜 접근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정보, 외교, 군사적으로 북한 행동을 억제하는 데 보다 능동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That is to say the United States is now going to be more proactive in the way it addresses containing North Korea's rogue state behavior.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여전히 전략적 인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틸러슨 장관이 대북 정책을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현 시점에선 대북 관여 대신 압박과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의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인내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t a lot of difference between that and strategic patience because you're basically going to get North Korea is going to continue to do what it does. We're going to continue to lump more sanctions and pressure on North Korea, try to pressure China into solving the problem for us.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동결 협상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점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달라진 기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북핵 전문가인 데이빗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동결 협상 방식은 이란과 달리 비밀 핵시설 운영 의혹을 받는 북한과 협상엔 적용될 수 없다면서 틸러슨 장관이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How can you have a freeze if there could be a plant making weapon-grade uranium that's being turned into nuclear weapons while you're negotiating?
올브라이트 소장은 각국 정부와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의 핵무기로 전용될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는 또 하나의 비밀 원심불리기 시설이 있다고 믿는다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 시설이 가동된다면 이를 어떻게 동결로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번 순방 중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이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에 대한 미국 폭스뉴스 기자의 질문에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를 중국을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했습니다.
It may also be part of a plan to try to pressure the Chinese to explain to them that there are consequences of their inaction.
중국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미국의 비확산 정책 철회로 한국, 일본의 핵무장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미국 정부나 국무장관이 동맹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I am not comfortable with the United States being and the Secretary of State being ambiguous on this point. I think we should be clear.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청신호를 보내는 것이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를 해선 안 되며 단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라 해도 미국이나 국무장관이 허세를 부려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리스 전 실장은 이런 불확실성 역시 미국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If it works, it's a useful tool. Like a lot of these things, it's often you judge after the fact as to whether it worked or not.
미국이 핵확산 금지 원칙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굳이 천명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경각심과 대북 제어 조치를 유도하려는 접근법이 통한다면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북한 고위관리 출신 A씨도 VOA에 북한 대외정책의 강점은 정교함에 있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북한을 다루기 위해선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식 접근법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틸러슨 장관의 한중일 순방 이후에도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정책과의 급격한 단절 대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사례처럼 연속성에 더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s not going to be a radical break. Right now the more interesting things are simply rhetorical.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석좌 연구원은 다양한 방식의 제재 강화가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면서도 어느 시점에 북한과 협상 재개에 대한 탐색적 대화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대 한국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2, 제3의 사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시대 미중 관계가 사안별로 갈등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중 양국과 안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이 커질 경우 양국으로부터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제2, 제3의 사드 이슈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틈새 기간에 계속 세력을 확장시켜 갈 경우에는 주류 공화당 세력들 입장은 그걸 자시할 수 없다는 쪽으로 목소리가 커질 거고 그럴 경우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그 영향력 확장, 지역에서 영향력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 내 동맹국들에게 역할 부담 많이 요구하는 거죠. 더 많은 역할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라 하는 요구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사드 문제의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되면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미중 한쪽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의 사활적 안보 과제인 북핵 문제입니다. 미중 관계의 판이 새롭게 짜이면서 북핵 문제가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수록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겠지만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입니다.
저는 중국의 셈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갖다 합니다. 하지만 중국을 저렇게 몰아붙이기만 하면은 만약에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쟁 양상이 훨씬 더 그러니까 협력보다는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는다고 하면은 북한의 전략적인 이익이 훨씬 더 중국에게는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가능성은 북한의 핵무기는 조금 용인을 갖다 하고 점점 더 감싸 안으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일 것 같고요.
북핵 문제가 미국의 대중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 한반도 정세 변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과의 경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중 갈등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핵 능력 조기 완성을 통한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북한은 오는 2020년 이전에 다양한 유형의 핵미사일을 전략군에 배치 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체로 2020년간 가면 북한이 약 20개에서 100개 사이의 핵무기를 가질 거라는 것은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탄도미사일 평가는 좀 더 비관적이죠. 작년 6월 달에 이제 무수단 그 시험 발사 성공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하나만 남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이 이 핵과 미사일을 가졌다는 이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남 도발도 과거보다는 또 좀 거칠어질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각오를 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광 동북아전략연구실장은 미북 관계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핵탄두 탑재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를 완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불확실한 동북아 정세 속에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스트롱맨이 지배하는 주변 4강의 세판짜기 게임에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주대 김홍규 교수는 향후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미중 간 협력 요인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적 교량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는 북핵 문제가 미중 간 상호 대리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양국의 공동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천용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얼마나 서로 잘 정책이 조율이 되느냐 달린 거죠. 공동의 그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잘 조율이 되는 게 중요하죠. 조율이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펌하고 분명한 사람들이니까 뭐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또 북핵과 사드 문제에 대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 중간 전략 대화 채널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북 제재의 미온적인 중국에 북한 비핵화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석탄 거래 대금 등을 지불하면서 정작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관망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중 관계 현 주소와 중국의 대북 압박 실태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issue always when you deal with China and North Korea is that it doesn't always appear as it seems.
차 석좌는 23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두 나라 고위 관리의 상호 방문 등 교류 현황만 보면 전반적 관계가 악화되는 듯 보여도 중국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외부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발표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를 예로 들면서 해당 조치 직전인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량은 서서히 증가했지만 환산 금액은 급격히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amount of coal that they're importing is aside from December, you know, 2015 where there was this huge uptick. You know, it's chugging along. But the amount of money they're paying for the coal has skyrocketed.
중국이 올해 첫 두 달 동안 수입한 북한 석탄을 달러로 환산하면 이미 유엔이 명시한 상한선에 거의 도달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11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연간 수입 가능한 석탄 총액을 4억 달러, 중량으론 750만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런 중국의 전략적 공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체적 선택을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 수출에서 중국이 85%를 차지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북 협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enter into a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as the Chinese would like. As long as 85% of North Korea's external trade is with China.
또 그동안 북핵 동결과 경수로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북한에 중유를 제공한 주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었다며 앞으로 중국도 이 같은 북한 비핵화 비용을 직접 지불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석탄, 희토류 등 광물 수입 대금을 지불한다면 북한 비핵화 비용 역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과거에는 미국 등이 관련 비용을 치르고 실제 비핵화 작업을 하는 동안 중국은 육자회담 장소를 빌려준 채 다른 한쪽에서 북한과 석탄 거래 등 자국의 경제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행을 바꿔 중국이 비핵화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중국도 북한의 동결 약속 불이행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렌 시아오 중국 부단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 실패에 매우 실망하고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는 그런 의지를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불가리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주재 불가리아 대사관은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 불가리아는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 측에 대사관 부지를 외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공지한 사실을 이행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석탄과 철, 구리 등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이행 사실과 함께 북한 국적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불가리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외교 공관 임대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소식이 있죠.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세월호를 바다 위로 끌어올리는 시험 인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인양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새벽에 세월호의 좌우 균형을 맞추는 스테빌라이저 구조물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 이 시각에는 수면 위 9m 정도까지 세월호 한쪽 면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아, 세월호는 길이가 144m, 폭이 22m입니다. 옆으로 누운 채 수심 44m 뻘에 박혀 있었는데요. 배 아래 인양 구조물을 넣고 바지선에 연결된 66개의 유압 케이블을 당기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3년 동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세월호인데 예상은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기에도 참으로 처참한 모습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양쪽에 쓰여져 있었던 아주 큰 글씨의 세월, SEWOL이라는 표기를 식별하는데도 L을 써야 할 만큼 시간의 풍파가 쌓여 있었습니다. 녹도 쓸었고요. 긁혀 있었고 또 인양 작업에 쓰여진 줄과 그물도 어지럽혀 있는 그런 만신창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은 이 관련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1073일 전인 2014년 4월 16일 이 바닷속으로 사라져가던 세월호를 보는 안타까움과는 또 다른 마음으로 이 떠오르고 있는 세월호를 보고 있는 마음 편치 않다고 말하는 서울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물 위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는 겁니다. 세월호에서 가족 찾기를 고대하고 있는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는데요. 세월호 한국 정부가 인양 결정을 내린 지 거의 2년 만에 중국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 그 인양팀에 맡기기로 한 지 거의 1년 반 만에 어제와 오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가 완전하게 인양이 되려면 아직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10여일은 더 걸려야 완전한 인양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목표는 세월호를 바닷속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반잠수선 선박을 아래로 넣을 수 있도록 일단 세월호를 수면 13m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세월호를 목포 신항으로 옮겨서 육지에 올려놓기까지 해야 이게 완전한 인양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인양 시도 하루 만에 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방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아주 큰 대형 구조물을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인양입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변수도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인양 과정에서 몇 시간 작업이 중단돼서 좀 긴장을 했었습니다. 이 선체와 유압 케이블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상당 시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후 지금 한 시간에 약 1m 정도씩 다시 세월호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표하고 있는 수면이 13m 인양, 오늘 밤 늦게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인양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던데 상황이 나쁘지 않은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양 과정이 계속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파도가 뭐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잔잔한 모습 한국 사람 누구나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곳이 평소 물살이 거칠기로 아주 유명한 해역이었는데요. 밀물, 썰물, 이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적은 이 소조기를 선택해서 진행되고 있는 인양이고요. 지금의 상태가 내일까지만도 계속된다면 큰 무리 없이 이 반잠수선 위에 세월호를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인양 과정의 중대고비는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인양 과정 그 목포 신항까지 이동하는데 하루 정도가 걸리고요. 하역 준비에 사흘 걸리고 또 이후 희생자를 찾는 수습과 선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2032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0%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뭐 한국의 인구 성장률 계속 줄고 있다. 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그런데 2032년이 되면은 인구 성장이 멈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5,125만 명인데 지금 해마다 0.45%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31년이 되면은 5,296만 명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성장이 멈추고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분석 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떨어지고 있는 인구 증가율이 전혀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혼인율도 떨어지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한국 사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한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이 다 모두 연관되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데
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그 여성 합계 출산율 1.17명입니다. 뭐 한 명 겨우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2005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20대 결혼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30대에 결혼한다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도 많이 하면 다행인데 지난해 혼인 건수가 28만 2천 건으로 197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한 40여 년 만에 30만 건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이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그 생각하는 비율이 국민의 절반 정도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랜 경기 불황으로 직업을 갖지 못했거나 지금 불안한 고용 상태에 있는 젊은 층의 현실이 또 문제인데요. 결혼의 필수 조건처럼 돼 있는 주택 마련,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혼인율 감소, 출산율 저하 이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반가운 소식을 들어볼까요? 이 한국의 의과학자들이 큰일을 해냈다는데 즉 면역질환을 치료하는 줄기세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규명을 했다고요?
네. 그 한국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송순욱 교수 연구팀이 세계적 학술지인 그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줄기세포를 통한 면역질환 치료 작용 기전을 규명하고 있는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진 소식인데요. 그동안 뭐 줄기세포 하면은 면역질환 치료에 아주 효과가 있다 이런 점들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두루뭉술이한 수준이었답니다.
네.
그런데 이 송 교수를 비롯한 한국의 연구자들이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면역질환이 발생하면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이 줄기세포 또 다른 그 조절 T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곳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고 결합력이 높여지고 어떤 능력이 더해져서 치료 효과를 낸다. 이런 설명들을 지금 규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 최초의 규명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었던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특정 단백질을 발현하는 이 중간 옆줄기 세포, 이 세포만 선별해서 배양해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바로 한국 의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라고 합니다. 이름이 고순도 층분리 배양법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특허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오는 26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아시아 순방의 첫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양국 모두에게 공평한 관계 유지와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틸러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양국 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해 역내와 국제 현안과 관련해 공통의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법에 기초한 영유권 문제 해결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세 나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자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 지역의 안보 환경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은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양국 동맹에서 증가하는 일본의 책임과 역할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일본과 중국이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가 1960년 체결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행정력을 저해하는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한일 삼각협력 확대는 지역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한 공동 대응과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231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국과 한국의 동맹과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적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뿐이라며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모든 범위의 군사적 역량을 동원해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라는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